지난 그 월요일 밤이지요. 집에서 밥 먹고 간식 먹고 이렇게 뒹굴거리다가 스포츠 뉴스나 봐야지 하면서 이 TV를 틀었습니다. 이 밤늦은 시간이었는데 이 TV에서는 비상 상황이라며 아이들이 비명을 지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 맨체스터의 사고가 아직 제대로 파악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 앵커도 그 임시 앵커가 나와서 그런지 막 진행도 뭐 이렇게 매끄럽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어수선한 정신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뭐 저는 그날 새벽까지 아마 한 두세 시쯤 됐을 거예요. 뉴스를 보다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런 테러에 너무 깊은 이 회의감이 몰려와서 이 문명의 역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윌 두런트라는 이 유명한 역사학자를 알게 돼서 이번 주에 그의 책이 역사의 교훈, The Lessons of History라는 이 책을 읽었습니다. 인상적인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원래 역사에 대한 책은요, 그 역사가의 관점이 들어가 있으니까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긴 하지요. 예컨대 이 종교를 이 과학과 이 대립적인 것으로 보고 초자연적인 이 도피처 정도로 생각하는데 이는 사실 근대의 이 합리주의 사상에 근거한 주장입니다. 소위 말해서 요즘 그 유행에 아주 뒤처진 주장이죠. 요즘 문화와 학계의 분위기를 포스트모더니즘이라고 하는데 이런 배경 속에서 종교를 이 근대성으로 분석하려는 것은 사실 의미 없는 시도입니다. 그렇다고 이 그의 관점을 신랄하게 비판할 필요도 없는 것은 이 책의 저자 이윌 두런트가 19세기 후반 사람이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시대 보정을 해서 읽어야 합니다. 뭐 딱히 뭐 강추할 만한 책은 아니고요. 제가 보니까 그뭐 그렇다고 또 시간 낭비하는 책도 아니에요. 뭐 읽으실 분들은 읽으면 되는 거고 뭐안 읽어도 괜찮습니다. 여러 가지 동의할 수 없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인상 깊었던 점은 바로 이 역사에 대한 결론을 이 섣불리 내리지 않는 신중한 태도 때문이었습니다. 예컨대 그 근대 역사학자들이 대부분 좀 섣부른 태도를 가지고 있는 역사학자들이 있거든요. 이 결론을 섣불리 내려요. 역사가 진보하는가, 뭐 퇴보하는가, 안 그러면 반복되는가. 이런 질문에 이 저자는 예 아니오의 답을 내리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진보한다고 볼수 있는 반면에 뭐 예컨대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있겠죠. 뭐 어떤 부분에서는 퇴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과학기술 가지고 대량 살상에 사용한다든가 하는 어떤 점에서 보면 또 되풀이 되는 부분이 있죠. 뭐 사실 제 개인의 관점에서는 이 역사는 이 되풀이 되는 측면이 참 많다라고 생각됩니다. 인간이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역사를 통해서 배운다기보다는 되풀이하는 모습이 참 많기 때문입니다.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나 2000년 전에 그리스 로마 시민들이나 500년 전에 중세 유럽의 사람들이나 이 하나의 문명이 무너지고 새로운 문명이 등장할 때의 배경은 똑같습니다. 윌 두런트의 주장에 의하면 이 부의 재분배, 즉이 권력의 재분배라는 것이지요. 이 재분배가 되려면 필연적으로 기존의 이 기득권이 무너지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이 과정 별달리 특이할 게 없습니다. 욕망에 따른 도덕성의 추락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게 시초입니다. 과하게 돈을 탐한다든지, 뭐 여성에 대한 탐닉이 심하다든지, 권력이나 명예욕에 사로잡히는 데서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뭐 오늘날 우리는 뭐좀 다릅니까, 그럼? 그뭐 이런 몇천 년의 인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고 잘 배우니까 알고 있죠. 귀따갑도록 배웠으니 뭐 다른가요? 똑같습니다. 이런 몇천 년 전에 인류, 뭐 오늘날의 모습과 썩 크게 그 모습 빼고는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문이나 이 텔레비전 뉴스를 통해서 보고 듣는 것, 언제나 이 무너져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역사의 화려한 무대에 등장했다가 무너져가는 사람들의 문제가 뭐 대단히 그 신선한 문제 있던가요? 뻔합니다. 3000년 전, 4000년 전 이스라엘 백성, 뭐 또는 2000년 전 그리스 로마 시민이나 뭐 500년 전 중세 유럽인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돈 아니면요, 성적인 문제, 명예와 권력욕, 이에 따른 그 정직성의 타락에서 시작됩니다. 거의 이세 가지 카테고리 안에 다 걸려듭니다. 우리가 그 역사를 통해 배운다고요. 그 안타깝게도 역사는 우리의 훌륭한 선생님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운다기보다도 오히려 그대로 되풀이하는 성향이 훨씬 강합니다. TV 보면 매번 타락해서 실족하는 사람들 나오지요. 영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지요. 뭐 때문에 실족합니까? 돈 때문이고 성적인 타락 때문이고 권력욕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뭐 어릴 적부터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들이었습니까? 뭐 아니지요. 평소에 잘 지내다가 막판에 돈 때문에 거짓말합니다. 성적인 타락이나 권력욕을 감추기 위해, 포장하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를 키우지요. 이런 모습을 저보고 우리가 정말로 정직하게 배웁니까? 우리는 그런 모습 보면서 내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은 것에 안도의 한숨을 쉬는 것이지 배우지 못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이 나는 그런 일로 걸릴 것 없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것뿐이지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합리화하는 속도가 아주 빠릅니다. 그러니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지요. 남이 하면 탈세, 내가 하면 합법적인 시민 저항, 남이 하면 위장 전입, 내가 하면 교육받을 권리 행사. 뭐 제3자가 보기에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지요. 지금으로부터 한 4천년 전, 뭐 그때가 뭐 야곱 시대라고 합시다. 4천년 전에 이 야곱과 라반이 싸웠던 이유 무엇입니까? 서로 손해 안 보려고. 돈안 주려고 싸우고, 돈더 챙기려고 싸우고, 거짓말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실제로 4천년이 훨씬 지난 이 세월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뭐한4200몇 년쯤 되지 않습니까? 이 4천년간의 이 인류 역사를 배워서, 야, 역사 공부해보니까 이 인간이 싸우고 거짓말하는 거 거의 돈 문제에서 시작되더라. 우리가 이렇게 역사를 통해 잘 배워서 우리는 돈 때문에 그뭐안 싸우지요? 안 싸워 살지요? 잘 배워서? 돈 때문에 원수 안 되지요? 우리 역사 4천년 역사 잘 배웠으니까. 뭐돈 때문에 우리 거짓말 안 하지요? 그 정도 많이 배웠으니까. 돈 때문에 무너져가는 모습 많이 배웠으니까요.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생활할 때요, 그 교회 말고, 그 당시 그 제가 사역했던 그 교회 말고, 그 이전에 사역했던 그 함께 지냈던 그 청년한테 갑자기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아, 전도사님 급하다고. 이돈 100만 빌려줄 수 있냐고. 제가 깜짝 놀랐던 게요, 와, 아니, 전도사한테 돈 빌려달라는 이 친구도 웃기지만, 제 입에서 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온 말에 더 놀랐습니다. 야, 전도사 그 정도 그 현찰 여유가 어디 있냐? 이번 달 월세도 못 냈다. 제 말에서 이 말이 아주 자연스럽게 나왔는데, 완전 순 거짓말이었습니다. 월세 다 냈고요. 통장이 100만 원 아니라 뭐 그것보다 훨씬 더 있었습니다. 야, 그 전화 끊고 나서 제가 그때 얼마나 자책이 들던지, 와, 뭐 말이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아, 야, 뭐, 애를 써가 거짓말 한게 아니라, 예. 야, 얼마나 자책이 들던지, 전화 끊고 한참 그 자책을 했습니다. 예, 결론을 내렸지. 야, 내가 그돈 빼기 양심 팔수 있나? 빌려주자. 돈백 빌려주고 내 양심이 사는 것이 낫다. 야, 그래도 뭐 오늘은 기왕 거짓말을 했으니 다음부터 빌려주자. 그래서 뭐 그래서 그 청년한테는 결국 안 빌려줬습니다. 제가 뭐 역사 몰랐습니까? 뭐 알지요. 돈 때문에 분쟁 나고 돈 때문에 속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돈 때문에 나라가 망했다가 뭐 나라가 생기고. 저도 역사를 통해 배운다기보다는 그저 역사라는 큰 물결에 편승해서 몇천 년간 인류가 하던 행동을 그저 이 되풀이하고 있었을 뿐인 것이지요. 사실 이런 일이야 사소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소하다고 할수 없는 부분에서도 역사는 그저 되풀이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그 지난 1월이었지요. 그 며칠간 신문지상에 떠들썩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BBC 방송에서 이 테레사 메이 총리와 인터뷰를 하는 도중에 이 사회자가 작년 6월에 있었던 그 핵탄두 미사일 실패 사실을 알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작년 6월에 이 영국 해군이 이 핵잠수함에서 그 대서양에 나가 있는 핵잠수함에서 이 핵탄두 미사일을 실험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쪽 대서양으로 발사를 했는데 미국 앞바다에 떨어졌습니다. 실패했죠. 그 핵미사일 한 발이요. 1700만 파운드. 뭐 우리 돈으로 약한 250억 정도 되는데 뭐 그대로 바닥에 꼴깍 한 셈입니다. 영국이 개발하고 있는 이 미사일이요, 트라이던트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폭의 1000배 이상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입니다. 이 실험이 실패한 사실이 알려지면 당시 의회에서 이 미사일 개발 계획이 통과되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겠죠. 결국 영국 정부는 이 미사일 실험 실패 사실을 숨기고 의회는 이 계획을 승인합니다. 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이 테레사 메이 총리한테 BBC 사회자가 질문을 한 것이지요. 질문은 간단합니다. 실패한 거 총리 당신이 알고 있었습니까? 몰랐습니까? 이 사회자가 보면요, 끈질기게 똑같은 질문을 네 번이나 합니다. 끈질기게. 그 메이 총리가 소위 말해 오리발 내민 거죠. 미친 척 해버린 겁니다. 끝까지 엉뚱한 대답만 늘어놓습니다. 재밌으니까요. 뭐 이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막은 없지만 대충 알아들어도 알수 있습니다.
in July in the House of Commons about our Trident nuclear defence. Did you know that misfire had
처음 질문하죠, 첫
I have absolute faith in our Trident missiles. When I made that speech in that
제가 헛소리하고 있습니다.
What we were talking about was whether or not we should renew our Trident, whether or not we should have Trident missiles and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in the future. I think we should,
두 번 질문하죠.
I think we should defend our country. I think we should play our role in NATO as an, with an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Jeremy Corbyn thinks differently. Jeremy Corbyn thinks we shouldn't defend our country.
This is a very serious incident.
세 번째 질문합니다.
And the issue that we were talking about in the House of Commons was a very serious issue. It was about whether or not we should renew Trident, whether we should look to the future and have a replacement Trident. That's what we were talking about in the House of Commons. That's what the House of Commons voted for. I believe in defending our country. Jeremy Corbyn voted against it. He doesn't want to defend our country with an independent nuclear deterrent.
Did you know?
There are tests that take place all the time
for our nuclear. 우리도 알아듣는 질문 모를 리 있겠습니까? Did you know 하면 그걸 똑같은 질문 네 번 반복하면 yes or no로 대답하면 되잖아요. 사회자가 네 번, 사회자 네 번째는 좀 화가 났어요. 그죠? Prime Minister 하고 목소리를 깝니다. 그죠? 네 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도 완전 동물서답으로 버팁니다. 뭐 내내 헛소리만 하다가 결국 사회자가 포기합니다. 이 네 번째 질문하고 그 다음에 포기해요. 아, 네, 이제 이 질문 안 하겠다. 이 인터뷰가 방송되고 뭐 한참 시끄러웠지요. 비꼬는 사람도 많이 생기고 뭐 패러디도 많이 나오고 저도 사실 이해는 잘 안 가요. 뭐 어느 정도로 이 철면피가 돼야 저 정도로 뻔뻔할 수 있는지. 그 정도의 위력을 가진 핵미사일 개발은 이 영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평화에 있어서 중대한 사안 아닙니까? 우리의 역사를 통해 알잖아요. 그러나 이 사소한 우리 삶에서부터 이런 중대한 사안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기는 커녕 그저 되풀이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나 지금이나 인간의 목적은 동일한데 과학기술만 발전한다면 그것이 축복인지 재앙인지 아마 두고 봐야 될 일일 것입니다. 아마 아닐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지요.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야 뭐 전쟁터에서 고작 몇십 명, 뭐 몇백 명 죽이는 일이 나름대로 그 장군들의 큰 공이었습니다. 우리 독립군 전쟁도 마찬가지죠. 김자준 장군과 홍범도 장군, 그 지휘했던 청산리 전투.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걸 청산리 전투라고 안 하고요. 청산리 대첩이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아주 그게 큰 전투인 줄 알았어요. 만주 간도 지역에서 10여 차례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는데요. 우리 측 주장에 의하면 1,000명에 이르기까지 일본군 사망자를 발생시켰다 합니다. 물론 일본 측은 이 야스쿠니 신사 전사자 명부와 당시 일본 19사단 보고서를 대조해서 전사자 11명, 부상자 24명으로 공식 집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전투 뒤로 과학이 발전해서 전투 규모가 더 줄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나중에 뭐 아우슈비츠 같은데 뭐 가스를 이용해가지고 뭐 유대인들을 말살시키지 않습니까? 원자 폭탄이 터지지 않나? 뭐 굳이 전쟁 아니라 9.11 테러 이런 거 안 보세요. 온 인류의 가슴에 상처 아닙니까? 여객기 내대로 3,000명에 가까운 사람을 죽습니다. 죽입니다. 청산리 전투의 희생자 수와 비교도 안 되죠. 이런 일 앞에서 우리는 역사가 진보한다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 월요일 맨체스터 테러 사건, 일부러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22명의 희생자 가운데 9명이 저희 딸내미보다 어립니다. 이런 일을 보면 어떤 감정이 밀려옵니까? 진보는커녕 차라리 고대 사회에 대한 동경심이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이런 대량 상상 자체가 아예 불가능했죠. 기껏해야 뭐 방화 정도였지. 그러니 이 책 역사의 교훈에서 윌 듀란트는 역사의 진보나 퇴보 혹은 반복에 대해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다만 1장부터 반복하는 사실은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인간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부분에 깊은 공감이 갔습니다. 역사를 공부하게 되면 문명이 진보하는지 퇴보하는지 아니면 반복되는지 쉽게 결론 낼 수 없게 된다. 하지만 확실한 사실은 인간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님에도 이 정도의 결론을 내린다는 것, 그의 연구에 어느 정도의 진리가 녹아있다는 점 인정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우리는 이 진보를 언급하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 본문 12절에 나는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이 말씀까지는 이 역사의 반복, 그 되풀이 정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사역을 우리도 또한 되풀이해서 할수 있다라는 뜻이죠. 반복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그다음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예수님 자신이 하신 일보다 더큰 일을 신자들이 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신자들이 할수 있는 까닭은 무엇입니까?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갈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남은 신자들이 자기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불교 역사관 원이지요. 원입니다. 순환입니다. 반면에 이슬람교나 이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이 성경은 아주 뚜렷한 이 직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직선의 특징이 분명한 시작이고 끝이 있죠. 성경은 과거, 현재, 미래를 매우 뚜렷하게 말합니다. 오늘 설교에서 역사에 관해 언급하다 보니 과거에 집중됐는데 사실 우리는 현재와 미래를 훨씬 더 궁금해합니다. 과거를 알려주는 역사학자는 인기가 없지만 미래를 알려주는 장난 같은 점괘라든지 뭐 진지한 신앙 인기가 식을 날이 없습니다. 우리 또한 성경을 볼 때는 내가 지금 처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과 나의 앞날을 인도하실 뜻을 알고자 하는 바람이 크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직선적인 역사관 위에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한 일보다 믿는 자들이 더큰 일을 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아마 이 세속적인 역사학자 입장에서 이런 예수님의 발언을 듣게 되면 비웃음 나오겠지요. 더큰 일. 그래봐야 고작 더큰 스케일로 대량 살상하는 일이겠지. 이는 사실 세속적인 학자 입장에서는 당연한 관점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껏 살펴보았듯 몇천 년의 인류 역사는 비록 기술은 진보했을지 모르나 윤리나 사회 문화에 있어서는 기껏해야 반복, 심하게는 퇴보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같은 신자들 그 기본적인 믿음이 있죠. 그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큰 일이 기본적으로 선한 일일 것이라는 사실, 그런 믿음 갖고 있잖아요. 그런 믿음이 있죠. 지금 이 큰일이 선한 일이란, 그죠? 그래야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전제는 공유돼야, 그죠? 이 전제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의심하는 분들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 1대1 논쟁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면서 시켜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전제에서요, 12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앞으로 아버지께로 갈 것이기에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큰 일은 선한 일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큰 재난과 같은 부정적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히려 엔트로피의 법칙을 역행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이 그리스도보다 더큰 선을 행할 것이라는 말씀은 때때로 오늘날 신자들에게도 이 허황된 말로 들리곤 합니다. 뭔 좋은 말인 것 같긴 한데, 이뭔 말이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이런 말씀은 우리의 이런 죄된 본성을 무시하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본성을 아시기에 그 이유를 분명히 알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그렇지 못하겠지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성령으로 너희에게 부음 받으면 너희가 감당할 일이 나보다 훨씬 크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해석될 여지를 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이런 일이 가능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보다 큰 일. 그리고 이 13절에서 이런 일을 보증해 주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어지는 14절에서 반복해서 똑같은 말씀하시지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입니까? 앞부분은 댕강 잘라먹고 그냥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마치 알라딘이 동굴에서 우연히 그 요술 램프 얻은 그런 기분입니다. 우리가 그 영어 하다 보면요, 특히 한국에서 온 분들 발음이 안 돼요. 발음이 막 진짜 막그 썩지요. 아이들과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다릅니다. 그러니 백날 첫날 그혀 굴리는 걸 보면서 혀 굴리는 연습하는 것보다요, 차라리 그 어휘나 이 여러 표현들을 익히는 것이 더 유익합니다. 그렇다고 해도요,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악센트는 중요합니다. 이 혀를 굴리지 않아도 이 악센트만 정확하면 잘 알아듣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은 자기는 잘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텐데 저도 뭐 이렇게 잘하고 싶다는 뜻에서 이 말하는 것이니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언어뿐만 아니라요, 글을 독해할 때도 악센트가 중요합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무엇이든지 악센트를 주면 하나님께서 못 알아듣는 발음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 본문의 악센트는 내 이름으로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교회는 의도적으로 무엇이든지 악센트를 주곤 했습니다. 여기다가 자기 소원 다 집어 끌어넣는 거지. 내 이름으로에는 악센트 주지 않고 뭐 흐지부지하게 무금처리합니다. 내 이름으로는 무금처리. 그냥 기도 끝날 때마다 드릴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내 이름으로인 줄 알고. 우리 글을 쓸 때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하기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될 때는요 다른 표현 찾아보면 유익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다른 그 성경도 있죠. 편지입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끝부분에 있죠. 5장 14절 말씀입니다. 신약 393페이지입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이 혹시 성경책이 칼라이신 분들은요, 이 차이점이 뭔지 아시겠지요? 이게 칼라 성경인 분들은요, 아마 우리가 오늘 읽은 그 요한복음의 본문은 이 전부 빨간색으로 칠해져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으로 처리되어 있는데, 이 요한일서는 이 요한이 예수님이 한 말을 이 간접적으로 해석해서 옮겨 놓은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풀어줍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그의 뜻대로가 바로 내가 요한복음 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겼을 때 이 내 이름으로라고 썼다는 것의 의미라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내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쉽게 예수님 이름 팔아먹습니다.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요, 뭐 그럴 리 없겠지만 대통령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저희 아버지가 막 대통령인 거예요. 우리 집 앞에 편의점에 가서 먹고 싶은 거 잔뜩 사가지고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고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두 말하면 장소리지요. 여러분이 그 저는 대통령 아들이고 여러분은 편의점 사장이라 생각해 봅시다. 그럼 뭐 그거 누가 안 달아주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대통령인데 대통령 아들내미가 아버지 이름으로 외상 달아놓는데 마달 사장님 어디 있겠습니까? 공짜라도 줄 판에. 그런데 그 아들이요, 아버지 이름으로 뭐 동네 구멍가게부터 편의점까지 뭐 온 데 외상 놓고 달아놓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지요. 왜 안 됩니까? 속된 말로 그 아버지 얼굴에 똥치라는 격이기 때문입니다. 된다고요, 다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아들의 행동은 소위 요즘 젊은이들 말로 아버지를 이 찌질하게 만드는 짓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순간 구멍가게에서 아버지 이름 팔아먹고 있습니다. 대통령식이나 되는 아버지 이름을 구멍가게 외상장부에다가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 뭐하는 짓입니까? 이런 행동이 아버지 이름에 똥칠 한다는 것 정녕 모르기 때문입니까? 무당이 돼지머리 앞에서 춤추는 것과 우리가 가진 소망이 다르지 않다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이기 전에 아버지 이름을 더럽히는 일입니다. 물론 법적으로 잘못된 것 하나 없지요. 고작 구멍가게 외상 해봐야 얼마나 된다고. 아버지가 아니 뭐 대통령이 아니라 뭐 직장만 있어도 하룻밤이면 그 갚아줄 돈이지. 이것은 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품위의 문제이고 사회 통념의 문제입니다. 대통령 입을 이름 팔아서 할 수 있는 일이 그 얼마나 많은데 고작 편의점 외상이라니 뭐 정말 아버지 품위 다 깎아먹는 셈이지요.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의 품위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성경은 아버지의 품위를 영광이라는 단어로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버지의 품위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편의점에 외상장부에 아버지 이름 달아놓으면 퍽 영광스럽겠지요. 우리는 아버지 이름 팔아서 아버지의 품위를 지켜드리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 팔아서 어디 구멍가게 외상장부에 올려놓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감히 역사의 진보를 꿈꿀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세속적 역사의 진보와는 다릅니다. 아마 그것은 불가능하겠지요. 이 세상은 여전히 공중권세 잡은 악의 세력이 막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이 신자들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예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예수보다 더 큰 일을, 더 위대한 일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가 대통령인데 그거 이용해서 고작 구멍가게에서 외상 올리는 것 아니라 과거보다 훨씬 더 위대한 일들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까지 선하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든지 행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진보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대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 많은 신자들을 봅니다. 어거스틴과 칼빈 같은 경우 예수님은 하시지 않았던 이 신학적 작업들을 탁월하게 수행합니다. 그들의 신학이 교회에 얼마나 큰 유익을 주었습니까? 영국 고아들의 아버지 조지 밀러. 예수님은 고작 3년 사역하고 가셨지만 일평생을 바쳐 이 고아들을 돌보지 않았습니까? 더 큰 일이지요. 예수님처럼 3년만 사역하다 떠나보세요. 그 고아들이 얼마나 그 더 큰 상처가 남겠습니까? 예수님은 본인에게 나오는 사람들 1대1로 치유해 주셨지만 약이 없는 오지로 약품 들고 수천 수만 명을 살리는 그 선교사들 보십시오. 더 큰 일 아닙니까? 마이크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시대에 예수님 말씀이나 이 소문 들으려면 얼마나 오래 걸렸습니까? 요즘은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구 이 편에 앉아서 지구 저편에 낙심한 영혼들을 위로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전화도 하고 이메일도 하고 그 일베 같은 사이트 보니까 그 인터넷 이용해가지고 막 사람 죽이잖아요. 매도하고 루머 퍼뜨리고 비꼬. 우리는 인터넷 이용해서 사람 살려야죠. 용기 주고 격려하고. 안 그래도 저도 이 그 신문에서 참 이 귀한 일이지만 욕 많이 먹는 일 하시는 분을 보고 엊그제 그 응원의 이메일을 보냈는데 그 제 이메일을 받고 힘을 얻으셨다고 이 답장이 왔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 엄두도 못 낼 일 아닙니까? 생판 한번 본 적도 없는 사람한테 2억 마리 떨어진 곳에서 이 위로와 격려를 이메일로 주고받는 일. 예수님이 하신 사역보다 더 큰 일이죠. 예수님 당시에야 뭐 미세먼지다 뭐 바다 오염이다 하는 일 없었으니 관심 없었을 거 아니. 그럼 우리는 이 큰 일 할 수 있잖아요. 환경운동하고 개선에도 앞장서고. 게다가 비자로 치자면 뭐 예수님 이 땅에 워킹비자 3년짜리 받고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우리 영주권도 있고 시민권도 있고 뭐 얼마 할 일 많습니까? 5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10년 계획도 세울 수 있잖아요. 내 평생을 바칠 사역도 붙들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큰 일이지. 우리 능력으로 택도 없지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런 일들을 두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행하신다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 예수께서 행하시는 더 큰 일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속적 관점에서 역사가 진보한다는 주장, 뭐 어디 무식한 소리 한다는 딱 비웃음 사기 좋은 주장입니다. 뭐 실제로 역사가 그렇습니다. 좋게 봐줘봐야 그저 반복이거나 되풀이 되는 것 같습니다. 3, 4천 년 전에 인간의 도덕성이나 오늘날 인간의 도덕성이나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오히려 그때보다 훨씬 발전한 과학기술은 약자들의 목숨을 말 그대로 파리 목숨으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옛날에야 사람 죽이려면 칼이라도 들고 찾아갔어야 했지. 요즘은 투표에서 뽑힌 그 대표자가 버튼 하나 꾹 누르면 지구 반대편에 수만 명이 사라질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신자들의 진보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 하십니다. 여기서의 큰 일은 큰 선을 뜻합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기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일하실 때에 이러한 진보는 가능합니다. 세상은 엔트로피 법칙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런 불변의 법칙도 역행이 됩니다. 그것이야말로 이 시대의 기적이고 아버지의 품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구멍가게 외상 달아놓는데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법적으로 원리상 잘못되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법적으로야 하등 문제없지만 아버지의 명예가 훼손되기 때문입니다. 구멍가게에서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사면서 아버지 이름 달아놓으면 우리 아버지 이름 딱 담배 한 갑, 소주 한 병 값밖에 안 되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 우주를 만든 위대한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만물에게 찬양받기 합당한 분이십니다. 우리 때문에 죽고 목사는 그분 우리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버지의 품위에 맞는 큰 일 하며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 사람들 출세하는 것이 큰 일이라 하지만 그것은 기껏해야 역사의 반복에 불과합니다. 4천 년 전에 사람도 출세하기 위해서 살았습니다. 성경 보세요. 우리가 꿈꾸는 큰 일, 그중 가장 귀한 일은 한 영혼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 끝까지 사랑하고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3년밖에 못하셨지만 우리는 일평생 바칠 수 있잖아요. 여기 모인 모두가 일평생 예수를 사랑하여서 예수의 이름으로 더 큰 일을 감당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연약한 이들을 택하셔서 더 큰 일 맡기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우리 인생을 통해 주님께서 더 큰 일 행하신다 하셨사오니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큰 일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보잘것없는 욕심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구멍가게에 욕되게 올릴 때 있습니다. 미련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세속적인 역사의 진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보를 꿈꾸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